제가 부목사 때 성례를 참여는 했지만 직접 침례를 해본 적이 없었고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성례를 집행하게 될 때 제가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내용은 바로 이런 교리문답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었지만 어디에 이처럼 성례를 잘 설명해 놓은 교재가 있습니까? 없지요. 정말 이런 내용들은 탁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고 이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35조에서 성례를 제정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셨는가? 그것은 복음의 말씀으로 태어난 생명, 중생한 심정이죠. 중생한 생명이죠. 이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연합시키기 위함이고, 그리하여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양육되고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억하고 그저 상징하는 내용 정도가 아니죠. 이런 면에서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도 먹이시고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보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우둔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보물로 제공하신 것이 다름 아닌 떡과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음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거듭난 신자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죠. 보편적인 사람들은 모든 자연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생명과는 다르게 천상적이고 신령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자라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 대신은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오랫동안 살펴봤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먹느냐?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는가? 육신의 양식이야 손을 내밀어 그 다음에 우리의 입으로 씹어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그렇게 먹을 수는 없지요. 과거 초대교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 그들이 인육을 먹는다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도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육신의 방식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영혼의 입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까? 왜 먹어야 된다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음식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에너지로 변환되는지, 물론 학교 다닐 때 배워서 어느 정도 알긴 하지만 어떻게 음식을 먹어서 이것이 영양분으로 공급되어서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발휘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먹어야 산다라는 믿음만큼은 뚜렷하고 분명하지요. 그래서 참 생명의 불길이 점점 식어가는 분들도 배가 고프니까 입술에 입에다가 죽이라도 넣어주면 받아 먹는 것입니다. 먹어야 산다라는 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처럼 확실한 방식으로 우리 육신이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먹는 자가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그 유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세례를 받지요. 이런 면에서 이 믿음 물론 필요하지만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런 정도의 믿음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내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천상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이 뭔가? 떡과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정하셨는가? 하느님의 영이심에 반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영적인 생명을 감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셔서 육신적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영적인 은혜가 비가시적이고 비실제적인 것이 아닌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형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우리가 이미 한 2년 전에 3년 전에 살펴봤는데 제네바 교리문답 341문에 이 내용을 보다 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통해서는 자신의 몸을 포도주를 통해서는 자신의 피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떡이 우리의 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성대로 즉 우리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떡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게 하듯이 주님의 몸이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갖는 특성도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생기 있게 하시는 것임을 명백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가 육체적으로는 사람을 강하게 하고 원기를 북돋아주며 우리를 즐겁게 해주듯이 주님의 피는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며 우리 영적 기력을 회복하는 힘이라는 점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제정하신 의도와 목적을 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단지 눈으로 바라보는 수동적인 행위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배병위원들, 배잔위원들이 나눠주는 떡과 포도주를 손으로 직접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으로 먹는 그래서 촉각과 시각과 미각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은 가시적인 내용을 갖고 있긴 한데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성례는 헛된 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표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성령의 역사를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가? 물리적으로 보면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우편에 가 계시죠? 그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동산직으로 알았다가 그 눈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고 라보니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몸을 붙잡으려고 했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왜 마리아한테는 만지지 말라 그랬을까요? 뭐 성찹을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제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과의 접촉은 영적인 방식이지 육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 우편에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쭉 내밀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가? 그것은 성찬의 신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개혁주의에서 믿는 성찬에 대한 설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하죠. 쯔빙글리는 기념설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화체설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루터파 교회는 공제설이라고 말하죠. 개혁파 교회는 영적 임재설인데,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정말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각할 수 있는가? 그것은 신비 중에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어떻게 주님께서 와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칼빈도 이것을 신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말을 기독교 강요 4장 17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신비 앞에서 경이로워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없고 혀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한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접촉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내 말로 설명하기에 너무 높이 있는 비밀이라고 스스럼 없이 고백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설명하기보다 경험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경험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가. 성경은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와 교통하시는데 그 방식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단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뢰로 나아가고 범죄한 인생이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런 자에게 죄사면을 베풀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례는 절대로 자동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장치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지요.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례의 효력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불완전한 자라도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만들어주는 것.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에 나올 때 우리를 지나치게 살핀 나머지 우리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를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봐야 되죠. 항상 사탄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네 꼴을 한번 봐라. 네 꼬락선이를 한번 봐라. 너의 영적 실상을 봐라. 항상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지요. 우리만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래, 나 죄인 맞다. 그러나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오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모든 죄는 다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에 대한 정죄를 다 당하셨다. 내가 비록 의롭다함을 받고 또 죄의식에 때로 시달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죄의식은 성화의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인께서 우리 안에 자극시키신 결과지 내가 그것 때문에 정죄의식에 빠져서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은 이런 성찬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만찬은 영적인 식탁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죽음과 고난의 공효를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살고 먹이심으로 가난하고 낙담한 영혼을 먹이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피를 마시게 함으로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효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제네바 교리문답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가 보통 포도주를 언제 먹습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보통 먹죠, 그죠? 예. 그럴 때 뭐 간혹 이렇게 한 잔씩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또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값을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 영혼에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지를 우리로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사용하셨는데 바로 그 포도주와 떡이 실제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아니기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포도주와 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의 효력에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웠지만 성례는 상징하는 대상이 있죠. 제가 항상 그 책가주 성경부를 할 때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하거든요. 성례전적 의미가 있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생명나무 자체가 생명의 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 성분 자체가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힘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가 정말 선과 악이 뭔지 알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실제로 몰랐잖아요. 결국 그것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본래 가리키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례는 상징하는 대상과 연결되는데 이걸 가리켜 흔히 성례전적 연합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 다음에 피는 그리스도의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상징과 상징하는 대상에 함께 참여할 수는 없다. 세례는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했다. 그는 육신의 몸을 약간 이롭게 하는 떡과 포도주의 효과는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본래 그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실체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두 인물을 이야기했지요. 한 인물은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인물은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로 유다는 유월절 마지막 날 밤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의식을 행하실 때 그는 그 떡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로 유다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죽으심의 효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시몬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시몬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는데 그가 진정한 세례 효를 보지 못했을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 13절 시간이 없으니까 뭐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우리한테 뭘 암시하는가 하면 빌립이 왜 기독교로 개종했을까? 아 죄송합니다. 시몬이 왜 기독교로 개종했을까? 그것은 빌립이 행하는 여러 표적과 능력에 강인한 어떤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처럼 하면 이런 신비한 능력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적적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연결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성례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룟 유다와 마술사 시몬에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보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받으며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념하고 믿음과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성찬식을 우리가 행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행해서는 안 돼요. 아 오늘도 성찬식이 있구나 하는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성찬식이 의미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발동시키면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나타나지요. 저희가 홀수달 둘째 주일에는 저녁에 함께 찬식을 가지고 성례에 참여하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식사를 겸한 성찬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노예로 일했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저녁에 가가지고 그 성찬에 참여하면 사실은 이 저녁 끼니를 때우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찬을 점점 평범한 그냥 저녁 식사 정도로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다 먹고 마시게 되고 심지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났죠? 이처럼 신중치 못한 자세와 태도로 성찬에 참여했다가 그들 중에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잠자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하죠. 잠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주의 징계를 받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합당한 자세와 태도로 성찬에 참여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런 경망된 자세와 태도로 성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31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엄연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 안에 그런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행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떤 일들은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하고 영적 침체 가운데 깊이 빠져서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적으로는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드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계, 수평적인 신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고립되어 더 이상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볼 때 뭘 돌아봐야 되는가? 여기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회개와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고 참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며 어떤 증오심과 원한 그리고 불화에 의해서도 더럽혀지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된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항상 이것을 주목해봐야 됩니다. 참된 회개와 신앙, 그리고 참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증오심과 원한을 갖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이웃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는 척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은 괴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라고 말할 때 특별히 관계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이것은 정말 넌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족 식사거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성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족으로 부르시고 연합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양육하는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작 둘러 앉았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신하면서 만약에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에 대한 성도 개개인의 연합만 살펴서는 안 되고 내가 다른 지체들과 연대되어 있는가,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어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뜨리는 심각한 죄를 범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증오심이나 원한이나 불화의 마음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친 규례에 만족해야 하며 그들이 전한 대로 말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 예식 이외에 다른 어떤 수단들을 보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이제 한국 교회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고 그다음에 흰 장갑을 끼죠. 특별히 장로님들까지 그렇게 이렇게 나와서 성찬을 수송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아침 먹으라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장갑 끼고 젓가락질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장갑 끼고 숟가락질하는 자녀들이 없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허례들, 잘못된 의식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규례로만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족히 받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례의 의식 가운데 특별히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성찬을 제정하셨는지, 성찬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참여해야 되며 무엇을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자기를 살피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복됨을 알아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식이 계속 교회 안에서 진행되긴 하지만 그 의식이 상징하는 성례전적 연합이 가르치는 실제는 참여하지 못한 채 무수한 의식만 반복되어서 더 이상 내가 이런 의식을 받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강한 거부감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 누리고 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깊은 자세를 주시고 성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